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의 유해 수습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관련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늘 개최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공동 성명 서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오늘 오전 9시 4분경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약 10여 초 동안 악수와 사진 촬영을 한 뒤 이동해 환담을 했고 약 40분 동안 단독 회담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리는 훌륭한 논의를 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나서 영광이며 우리는 멋진 관계를 가질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완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행하는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함께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둘러싼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사실상 폐쇄했던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개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재개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모하마드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지난해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된 사건이 발생한 뒤 크게 악화됐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개최지 가운데 한 곳인 남부 볼로그라드에서 어제 소형 유람선과 예인선이 충돌해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젯밤 10시경 볼가강 강둑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선박들 간의 충돌 사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 유람선이 전복되면서 1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러시아인 1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회담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전 세계 이목은 이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집중됐었습니다. 평화와 고요란 뜻의 이름을 지닌 센토사는 한때 블라캉마티, 즉 죽음이 덮친 섬이란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엔 이 센토사 섬에 영국군의 기지가 있었고 1942년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영국과 호주의 이 전쟁 포로들의 수용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당시 이곳에서 중국인들을 처형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5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 정부는 센토사를 관광지로 개발했고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수족관과 고급 호텔, 유원지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휴양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섬이었던 센토사가 평화의 섬으로 바뀐 것처럼 센토사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7도로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 많고 북부 내륙 지방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6도, 함흥은 14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나에겐 꿈이 있어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라며 희망을 노래하는 I have a dream.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타이완에서 미국 대표부 역할을 하는 미국 재타이완협회 새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차관보가 오늘 준공식에 가고 타이완 쪽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엄중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산 공격을 사유로 러시아를 추가 제재했고요. 이어서 베트남에서 반중국 시위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특구 법안 처리를 미룬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타이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조직의 새 청사가 준공식을 했군요.
네, 미국은 타이완과 지금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재타이완협회 AIT라는 조직이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페이 시내에 새 청사가 완공됐습니다. 오늘 준공식을 했는데요. 이 중국과 타이완 양안 관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ABC 뉴스를 비롯 한 주요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이 준공식에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고요?
네, 마리 로이스 미 국무부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가 현장에 갔고요. 킨 모이 AIT 소장, 제임스 모리아티 AIT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 관료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타이완 당국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타이완 여행 법이 발효됐는데요. 이번에 타이완에 간 로이스 차관보는 지난 2015년 이후 타이완을 찾은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네. 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공식 행사를 위해서 타이완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좀 특별한 일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타이완 언론에서는 장관급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가 다소 실망한 논평도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이스 차관보의 참석이 그래도 최선이었던 것으로 타이완의 자유시보는 설명했습니다. 이 로이스 차관보는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부인인데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상당한 힘이 실린 인물로 이 신문은 해설했습니다.
네, 자, 로이스 차관보가 준공식에서 연설도 했다고요?
네, 이 AIT 새 청사는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21세기 미국과 타이완의 이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의 힘과 활력을 상징한다고 로이스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함께 현장에 간 그렉 하퍼 미 하원 의원은 조만간 더 급이 높은 미국 정부 인사가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이 신청사의 현판식에는 미국 정부 장관급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이 타이완 현지 매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준공식에 차잉원 타이완 총통도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하죠.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주 들어서 인터넷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이 AIT 새 청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미국과 타이완은 자유롭고 개방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번 AIT 새 청사 준공은 이를 지키기 위한 양측의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오늘 행사에서 차잉원 총통이 말했습니다. 또 별도 성명까지 냈는데요.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지금처럼 유망했던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이 총통은 오늘 준공식 현장에서 로이스 미 국무부 차관보와 이 귓속말을 오랫동안 주고받는 등 친밀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외교부는 AIT 새 청사 준공과 미 고위급 인사 타이완 파견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건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이번 일로 미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약속이란 이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하나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 밖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이 AIT 세청사 준공을 통해서 이 도발을 했다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타이완 여행법 발효에서부터 미국제 타이완협회 세청사 준공까지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굵직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반년 만인 지난해 6월에는 이 타이완의 13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를 정부가 승인해서 이 중국 측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올 2월에는 미국과 타이완의 방위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미 국방부는 타이완군에 이 디젤 잠수함까지 판매 교섭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허용했는데요. 이 최근에는 타이완을 중국 영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와 분류 방식을 바꾸라고 중국 정부가 각국 항공사들에게 요구하자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이 중국 정부가 전체주의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전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후 이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 미국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타이완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통상 외교 현안 등에서 대중국 관계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제타이완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지 좀 알아보고 할까요?
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지난 1979년 타이완과는 단교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도 철수했는데요. 아, 비자 발급을 비롯한 영사 업무, 또 현지에서 미국의 이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조직이 바로 미국 제타이완협회 AIT입니다. 이 비영리 민간기구로 분류되지만 미 국무부 승인에 따라서 450여 명의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청 사의 문을 여는 해병대의 집이라는 홍보시설 경비를 위해서 현역 미군 장병 10여 명이 현지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군요.
네, 러시아와 관련된 기업 5곳 그리고 개인 3명에게 미 재무부가 어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러시아 군과 정보당국이 벌인 전산 공격에 관여한 사유인데요. 이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협력해서 전산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 동맹국가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 또 개인들입니까?
예, 디지털 시큐리티와 크반트 연구소 그리고 다이브 테흐노 세르비스라는 이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들이고요. 또 디지털 시큐리티와 관련된 외국 업체들인 ERP 스캔 또 엠베디라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3명은 이 러시아 기업 다이브 테흐노 세르비스 관계자인 알렉산드르 트리뷴, 올렉 치리코프, 블라디미르 카간스키인데요. 이들은 미국 기관과 개인들과 거래가 앞으로 금지되고요. 자산까지 동결되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반적인 전산 공격 능력과 해저 통신망을 이용한 수법이 약화될 것으로 미 재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어떤 전산 공격을 했다는 거죠?
지난해 NotPetya라는 악성 전산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타격한 뒤에 유럽과 아시아까지 거쳐서 미주까지 수십억 달러 피해를 입힌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2월 미국 백악관은 이 NotPetya 공격 배후에 러시아 당국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었는데요. 이번 제재 대상자들은 이 공격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전산 공격으로 개입한 일이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을 제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이 제재 명단에 계속 추가됐고요. 또 4월에는 알루미늄 생산업체 루사를 비롯한 러시아 주요 기업 14곳과 신흥 재벌 올리가키 24명이 목록에 또 추가됐는데요. 이후에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신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외국 업체들로 포함된 ERP 스캔과 엠베디 측은 이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RP 스캔 측은 성명에서 러시아 디지털 시큐리티의 자회사로 출발한 회사는 맞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네덜란드 기업이 됐다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만한 활동을 한 일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고요. 또 엠베디라는 회사는 이 직원의 일부가 러시아 디지털 시큐리티에서 일한 지역이 있기는 한데 회사가 생기기 전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럼 러시아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이딴 제재 부과에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광범위한 이 보복 제재 권한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법규를 러시아 당국이 발효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 논란 많은 경제특구 설치법안 표결을 연기했군요.
네, 베트남 의회가 어제 경제특별구역 신설 법안 표결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오늘 금요일 15일에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0월까지 이 법안 처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경제특구 신설 법안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법안은 베트남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는데요. 베트남 3개 지점에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 경제구역의 토지를 최대 99년 동안 외국 투자자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논란이 됐는데요. 시위대에는 결국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인들의 손에 베트남의 땅이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 중국인들에게는 단 하루도 베트남 땅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가 꽤나 격렬했던 것 같군요.
예, 베트남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들어서 관공서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경찰관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시위대에 구성된 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일단 베트남 국회가 법안 표결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군요.
네. 응웬 티 김 응원 베트남 국회의장이 11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위대가 법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 냉정을 되찾고 당과 국가의 결정을 믿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원 의장은 특히 의회가 법안을 논의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베트남 정부는 최대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 임대 규정에 맞춰서 임대 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웹사이트에 반중국적인 불법 집회가 벌어졌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향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또한 베트남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중국 정서를 우려해서 베트남 현지 중국인들에게 외출할 때 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 이 베트남과 중국 관계가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신과 갈등의 관계가 이어졌는데요. 중국이 베트남을 오랫동안 지배한 적도 있고요. 1979년에는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특히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이 관련국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가정폭력이나 범죄 조직을 피해 난민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에 연이어 참가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오하이오 주법의 효력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대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이민 문제 가운데 논란이 되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난민 자격 인정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결정입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위원회가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한 엘살바도르 출신 여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민항소위원회 결정을 바꿀 권한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대고 난민 신청을 한 건가요?
네, 관련 서류에 이름이 A, B라는 영어 머리 글자로만 나오는 여성인데요. 엘살바도르에 살 때 오랫동안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전 남편을 피해 다녔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폭행했다는데요. 결국 이 여인이 4년 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난민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이민당국에 신청했습니다. 이민법원 1심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부했고요. 2심이 이걸 허용했는데 세션스 장관이 2심 결정을 뒤엎은 겁니다.
네, 자, 현행 미국법은 이 난민 신청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모국에서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그리고 특정 집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의 폭력 희생자들도 포함하곤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희생자는 빼겠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세션스 장관은 합리적인 난민 자격 부여 원칙과 항구적인 이민 규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current asylum claims we're seeing are not valid, and you're not finding them.
네, 기존에 접수한 이 난민 자격 신청 가운데 많은 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션스 장관이 그러면서 이 어떤 나라가 가정 폭력과 범죄 조직 폭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게 난민 신청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근절은 해당 나라가 대처할 일이지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이 세션스 장관이 이날 버지니아주에서 이민판사들을 상대로 연설했는데요. 이 조처가 이민 법원 처리 건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민 판사를 상대로 세션스 장관이 왜 연설을 하는 겁니까? 이민 판사들은 사법부 소속 아닌가요?
이 명칭이 이민 판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들이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요. 연방 법무부 소속입니다. 예. 따라서 이민법원도 법무부 소속입니다.
네. 언젠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이민법원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현재 이 처리를 기다릴 건수가 약 70만 건이나 밀려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하고 비교를 하면 이 숫자가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 판사가 한 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할당해서 이런 적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의 결정으로 이 가정폭력과 범죄 조직의 위협을 이유로 난민 신청은 완전하게 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신청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 검증 절차가 진행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난민 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 세션스 장관 결정에 대한 반응 한번 보죠. 친 이민단체 쪽에선 좀 반발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미국 이민위원회 같은 친이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이번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이민위원회가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 결정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문을 닫으려는 또 다른 시도라면서 가정폭력과 범죄조직 폭력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해왔던, 이룩했던 정통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난민 신청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목적이라도 일단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을 예 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션스 법무장관도 지난 3월에 이 난민 자격 신청자가 반드시 이민판사 앞에서 완전한 해명 기회를 갖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조처로 판사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이 난민 자격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종종 논란이 생기는데요. 자, 어제 오하이오주 선거법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이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예. 자, 연방대법원이 다룬 오하이오 주법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지역에서 등록한 유권자가 연방선거에서 한번 투표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 유권자가 이 통보에 응답하지 않고요. 또 다음 치러지는 연방선거에서 연이어 두 번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유권자 명부에서 이 사람 이름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자, 이런 법을 도입한 이유가 뭔가요?
네, 원래 취지는 이 유권자 명부 관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가령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이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이런 사실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유권자 명부에 남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이 법을 도입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 투표에 빠졌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한 게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현행 연방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는 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유권자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주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요. 타주로 이사가거나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유권자 명부에서 주정부가 삭제하는 걸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 어떻게 보면 법에 좀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네, 찬성 5, 반대 4였는데 역시 뭐 보수, 진보가 정확하게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세밀 알리토 판사 는 오하이오 주법이 연방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가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판결이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 또 장애인 등이 투표하는 걸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에서는 또 몇몇 지역에서 예비 선거가 진행되죠.
네, 다섯 개 줍니다. 버지니아, 네바다, 메인, 노스다코타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프라이머리, 즉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선거가 눈에 띄는데요. 유엔 대사로 나간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를 대신했던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가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원 하면 젊고 용맹무쌍한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해병대가 대원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요.
네, 변화하는 도전에 맞춰서 좀 더 성숙한 대원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해병대가 좀 더 나이가 있고 경험 많은 해병대원들의 이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해병대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뭐 한 3분의 2가 25살 이하인데요. 대부분 이 복무 경력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병 활동을 하는데 이 강한 투지, 체력으로 이 전투 최선봉에 선다는 이 자부심에 이끌려서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란 얘기인데 해병대가 좀 더 높은 연령대에 관심이 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새로 창설되는 이 사이버 부대를 위해서입니다. 이 해병대가 러시아나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려고 이 새로 이걸 담당하는 부대를 만드는데요. 필요한 기술을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경험 있는 대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훈련에 오랜 시간하고 비용이 드는 만큼 이 대원들이 오래 남아서 복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연령대가 높아진다면 해병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도 이를 통해서 해병대 문화가 바뀔 거라고 시인했는데요. 넬러 사령관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방지도자 회의에서 해병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제대로 자격을 갖춘 대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훈련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한데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30%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령대를 높이기로 결정이 나면 신병 모집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좀 더 나이가 많은 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연령대를 말하는 건가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환갑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현재 신병 모집 대상인 18살에서 19살보다 몇 살 더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사이버 인터넷 관련 기술은 민간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는 기술인데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뭐 1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해병대가 그런 민간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좀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해병대원이 복무 기간을 연장해서 사이버 부대에 지원하면은 보너스라든지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 사이버 부대원이 그 전장에도 나가게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이버 부대원이라고 해서 가만히 책상에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 전장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 해병대 측은 바로 이런 점이 해병대만의 매력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 코커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릅니다. 갈 길은 멀고 우리 앞에 산들도 놓여있지만 매일 한 발자국씩 오르자고 노래하는 Up Where We Belong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주장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선박은 일체 미국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외국항에 정박 중이거나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도 즉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육군이나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전쟁이 선포되고 나면 우리가 영국력인 캐나다에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전쟁 선포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쳤습니다. 1812년 6월 18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선포되던 날까지도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 병력은 약 8,000명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서부 지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는 영국 함정과 맞서 싸울 군함 역시 몇 척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북동부에서는 이번 전쟁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이곳 교회들은 종을 울리고 국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 커네티컷주는 주 군인들에게 중앙정부군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느라 여기는 소수 병력만 파견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군대는 그 소수와 싸울 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군대 필요성도 모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독립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영국에 맞선단 말입니까?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디슨 대통령은 60이 넘은 헨리 디어본과 토마스 핑크니를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다른 장군들 대부분도 비슷한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의회는 2만 5천 명의 병력을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군에 자원한 사람은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영국 통치령인 캐나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는 영국군 2,500여 명만이 지키고 있었는데 미국은 첫 번째 공격지를 캐나다로 정하고요. 독립전쟁 출신인 윌리엄 헐 장군이 공격을 맡았습니다.
윌리엄 헐 장군은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하이오 남부에서 미시간 통치령의 디트로이트로 진군하십시오. 헐 장군의 병력은 전쟁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300km 행군을 마친 상태니 국경을 건너 말든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하시오.
윌리엄 헐 장군이 이끄는 미국군은 캐나다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실패했고 영국군과 인디언에게 쫓겨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고도 영국군에 항복하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윌리엄 헐 장군이 군법회의에 회부된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독립전쟁 때의 공로를 봐서 선처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온타리오 호와저 옆에 있는 뉴욕주로 가서 나이아가라 요새를 공격하도록 하시오.
미국군 일부가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주 병력은 강을 건너지 않고 영국군의 공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헨리 디어본 장군, 지금 당장 플래츠버그와 뉴욕에서 온 주 병력을 이끌고 캐나다 국경을 건너 몬트리올을 공격하시오.
이번에도 주 병력은 국경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디오븐 장군은 결국 플래츠버그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군은 북부의 미시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해군은 육군보다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영국 군함 한 척의 항복을 받아냈고요. 몇 달 뒤 또 다른 영국 군함을 나포하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함 중 하나인 마케도니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동안 미 해군은 6척의 영국 선박을 나포했지만 잃은 선박은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전쟁과 함께 미국의 민간 선박들도 무장을 갖췄습니다.
영국과 전쟁 중인 지금 군함이니 민간 선박이니 구분 없이 군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영국 군함을 나포하고 영국의 오만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더니 민간 선박들도 무장을 갖춰서 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 해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럽으로 인도로 항해를 떠났지만 지금은 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죠. 상선들도 하루빨리 무장을 해서 우리 해군을 돕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민간 선박들이 영국 해군을 상대해서 성공을 거뒀고 현재 모두 300척 이상의 영국 상선들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뒤인 1813년 중반, 영국은 더 많은 전함을 투입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미국 해안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뉴 잉글랜드 남쪽에서는 단 한 척의 미국 선박도 항구를 드나들 수 없게 됐습니다.
육지 서부에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디트로이트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고 올리버 페리는 영국 해군을 맞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리슨의 대규모 병력과 페리의 승리로 영국군은 디트로이트와 캐나다의 몰든 기지에서 물러났고 미군은 테임스 전투에서도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quid pro quo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But my guess is that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quid pro quos and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Trump team if you really
quid pro quo는 라틴어 표현인데요.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를 뜻합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쓰일 때는 action for action, 행동 대 행동으로 라는 표현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My guess is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negotiations with quid pro quos 라고 했을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동 대 행동의 대가로 협상을 하려 하고 있다. 즉 대가가 있는 협상을 임할 마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nited State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ing on that way.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e on that way. 라고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모델은 북한이 초기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혜택을 주는 일종의 행동 대 행동의 형식을 취할 거로 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But my guess is that Kim is hoping to actually get into a negotiation with quid pro quos and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Trump team if you really I think the Trump model will settle on some sort of quid pro quos with the North taking certain initial steps, the United States returning some favors and moving on that way.
오늘 뉴스 톡에서 quid pro qu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9년 6월 12일 오늘 안네 일기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네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네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내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On Friday, June 12th, I woke up at 6 o'clock. And no wonder, it was my birthday.
이 일기장은 안내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내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안네는 이어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네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네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오늘.
The mouth of truth.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o lying, you put your hand in there.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916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팩은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팩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레고리 팩은 이어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이후 다섯 차례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그레고리 팩은 1963년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미국 대표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합니다.
Now the winner is Gregory Peck in Japan.
그레고리 팩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팩. 그는 2003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